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는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우리의 이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3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떤 문맥에서 하신 말씀인가,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또그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그 히브리서 5장 끝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그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그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젖 지나먹는 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 너희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6장에 와서 이제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들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어서 곧바로 어떤 말씀하셨었냐면, 그 떨어져 나가는 거,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 그 떨어져 나가는 것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열심히 달려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이 격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어떤 말씀으로 또는 무슨 약속, 하시면서 또는 어떤 모범을 예로 보여주시면서 이 격려를 하고 계신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함께 조금 하나하나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교리적으로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실행에 관계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라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잠깐 보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격려하시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God is not unrighteous. 불의하다는 것은 뭘까요? 불의하다. 이것은 이제 당연히 문자 그대로 보자면 의롭지 못하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면으로 이렇게 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제 우리 세상 얘기로 할때 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그 신이신 이분은 무슨 귀신 같은 그런 존재, 용왕 같은 존재, 산신령 같은 뭐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롭고 그분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또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온 우주에서 가장 정의롭고 올바르고 공의로 가득 차신 분, 우리가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또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뜻이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신다는 그 의미를 이제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고, 또, 그 심판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판단하는 자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법정이죠. 법관이 될 것입니다. 법관이 불의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판결한 것에 국민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보고 있듯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 법관들이 보면은 공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사람들이고 다 자기의 그 어떤 이해관계, 이익관계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상과 벌에 우리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게 처리하신다.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1절이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영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이렇게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정하게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또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들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만 하고 그 열심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겉모습은 보시는데 속은 들여다보실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분은 결코 완벽하게 공정한 재판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실한 자에게 우승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의하고 편법을 사용한 사람이 더 우승을 차지하고 상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유, 내가 잘 속여 먹었네. 아유, 하나님도 속아 넘어가시네.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명백하게 거리낌이 있는 어떤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 못 보셨겠지.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실 수가 있을까? 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만큼만 노력해놓고 요만큼 노력해놓고 이만큼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요만큼밖에 안 했어. 그건 나도 잘 알아.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 생활에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고 각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속 중심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은밀한 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 이 사도 바울이, 뭔가를 지금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글 표현에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이걸 살리지 않았는데, 여기에 그 영어 표현에는 for가 있습니다. 맨 앞에 for, God is not unrighteous.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올 모든 일의 근거가 이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건데 그 모든 얘기의 근거, 바탕이 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 이걸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째째하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이 인류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한 톨도 불의하게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중심을 알고 계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렇게 주겠다고. 왜? 그게 가장 공정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거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면서 쭉쭉쭉쭉 하다가 그 10절의 끝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잊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서 그래서 기억력을 유지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온 우주를 어떻게 유지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백만 천 하루가 딱 지난 순간에 하나님 깜빡 잊어버리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파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뭔가를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들도 이게 뭐 이렇게 잊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그렇죠? 고장나지 않는 한그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계속 갑니다.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수 있냐 없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냐? 아니면 무시하실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 하나님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는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의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 어떤 일은 잊어버리십니다. 뭘 잊어버리실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성도들의 그 범죄를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빡해서 기억이, 이게 딜리트 키가 눌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34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늘 왕국에서 데리고 사실 터인데, 그런데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있을 때 행한 그 죄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족 관계에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평생 그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면서 제가 그때 그랬었지. 이 암흑에 저 녀석이 그때 그랬었지.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영원히 불편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범죄들을 지워버리시고 그걸 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뵈어도 우리가 그냥 죄송한 마음은 이제 처음 대면했을 때만 우리가 죄송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이 고해성사라는 걸 받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뭐 칸이 막혀 있어도 누가 이제 뭐그 맨날 그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하는지 다 알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톨릭 신자를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속이 복잡할까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하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들에 대해서는 다시 들춰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억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부러 잊어버려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반면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더잘 기억하고 일부러 부각시켜 주시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인가? 뭘 기억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보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r work. 성도의 행위. 이것을 잊지 않으시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행위와 관련해서 두 종류의 행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정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평생 그 구원 문제가 확신이 들지 않고 구원의 방도가 헷갈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의 구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찬송하고, 구원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죠? 이러한 행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종교적인 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의의를 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을 지옥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행위는 뭐냐? 이것도 이제 간과하기가 쉬운 건데 또 하나의 행위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경배하러 모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이것은 권장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또 어떤 다른 한 극단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뭔 일이 또 필요하냐, 뭔 행위가 또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디도서 2장 14절도 우리가 참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이 선한 행위가 전혀 필요 없냐?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 그야말로 그때서부터 정말로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선한 행위는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한 행위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성도의 행위가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행위라고 표현한 것이 지금 이런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이 행위인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믿음의 행위라는 표현 자체가 나옵니다. 믿음하고 행위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니었어?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거로 뭐 구원받는 건 나쁘다 그러고, 믿음, 믿음과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 나온다고요. 믿음의 행위라는 표현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게 모순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어디서는 또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이 죽었다 그러고 이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행위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성도의 행위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성도의 행위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네, 히브리서 그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도가 보인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도가 보인 그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제 밑에 부분에서 이걸 이제 보충 설명하고 계신데 성도가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섬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 뭐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섬김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 자신이 영적으로 보이려고, 나 자신이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섬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도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것을 이제 얼마나 줄여가느냐, 이제 그 문제일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 걸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예,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하는 칭송을 받으면서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들의 그 마음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렇죠? 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섬김들을 할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가 맞습니다. 아, 내가 혹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 조심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도 말씀하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무슨 얘기죠? 헛된 영광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지 않게 되면 나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경계하셨고, 또 하나는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이어야 한다. 여기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된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의 행위를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데 어떠해야만, 구체적으로 어떠해야만 정말로 기억해 주시냐?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어.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하라니까 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 사랑이 동기가 된 이 섬김, 이걸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섬김을 하고 내가 참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카운트를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계산을 했는데 보시니까 이건 사랑이 동기가 된 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그것도 쳐주실지 그건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사랑이 동기가 돼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겨오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는 정말 내가 예배당에 이 걸레로 바닥을 닦을 때 대부분 우리 형제님들께서 하고 계신데 내가 이게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건가? 내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지체들이 먼지 마시지 않고 정말 깨끗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좀 점검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10절에 다시 보시면 사랑의 수고인데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뭘 기억해 주시냐면 성도들을 섬긴 것,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섬김, 이것을 특별히 또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예.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섬김은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그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가 모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키워보면 누구 하나만 잘 되고 나머지는 안 돼도 좋다 이런 마음이 부모로서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 잘 돼서 다 좋은 보상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다 동일한 열심을 내라. 이렇게 지금 격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사실,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예, 구원받는 모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자녀를 많이 얻으셨기 때문에 그런 자녀 중에 몇몇은 뒤처지고 떨어져 나가도 상관치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은 안 할지라도 이러한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냥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 하고 뒤로 물러가서 앉아있는 이것,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풍성한 보상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러려면 모두가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일도 안 했는데 보상하실 수는 없으니까 동일한 열심을 내어서 그 보상받을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 없고 나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눌러 있어도 다른 자녀들 하나님이 많이 보상해 주셔도 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가 모두 동일한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의 은사를 받은 자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나 권면하는 자의 은사를 받은 자나 모두가 다 동일한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몸의 지체 중에 입에 해당하는 지체나 손에 해당하는 지체나 발가락에 해당하는 지체나 모두가 다 동일한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양 우리에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들 중에서 모두가 다 튼튼하고 건강하고 생동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물, 영적 건물을 이루는 각각의 살아있는 돌들이 모두가 다 그야말로 생동감 있게 살아있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농사에 있어서 모든 곡물들이 골고루 다 잘 자라고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개는 이 좀 불량품이 돼도 된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가 나는 자식이 10명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불량품이 돼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또 이제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내용 중에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은 이제 친구, 동료, 이제 신학생,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꽤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아, 나는 보상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아, 뭐 보상까지 바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이 그냥 이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도 보상을 소망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안 내는 이유는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의 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어떤 그 주님과 관련된 또는 믿음의 진보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에는 별로 열심을 못 내는 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 거잖아요. 안 믿겨지는 거. 사실 그게 영원히 갈 건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못 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내가 지금 당장 로또를 사면 성경적이진 않네요. 로또를 사면 그러면은 그 번호가 지금 당장 1등이 된다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렇죠? 예. 그걸 알고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걸 믿게 되면 안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믿음이 좋으신 우리 장영재님은 안 사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대신 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있으면 분명하게 믿어지면 사실 우리가 열심을 안낼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사실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은 분명히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로마서 5장 5절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막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 소망에 있어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그것은 소망,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그 소망을 여기 뭐라 그랬냐면 끝까지 가져라. 그다음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나? 이걸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부분이 부족했나? 사랑. 모든 그 동기가 사랑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그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는 요 부분, 소망 부분이 좀 부족한가? 점검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해라는 것이에요. 경기의 출전권을 딴 선수가 이제는 나 이제 출전권 따놨으니까 대충 해야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등수에 못 들겠죠. 성도가 야 나는 이제 영원한 파멸을 면했네. 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가는 것은 확실해졌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대충 쉬자. 이렇게 하고. 육신에 관한 것은 좋아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느긋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육신과 싸워야 하고 날마다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게으름과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대가, 것은 이제 우리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속받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말 중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의 예로 든 사람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인 거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더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믿음에 아브라함 믿음에 그 실체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 끈기 있게 견딘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지금 모든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걸 상기시키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과정에서 끈기 있게 견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제일 부족할 수도 있어요. 조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믿음 생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가 풍파도 많이 닥치고, 시험도 많이 오고, 마귀의 공격도 많이 들어오고, 아유, 어렵더라. 주저앉고, 주저앉고. 물론 뭐, 주저앉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또 일어나는 거를 못하고 있으면 뭐죠? 끈기 있게 견디는 게안된 거죠. 끈기 있게 견디는 게. 그래서, 이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 이 아브라함의 이 끈기 있게 견딘 것에, 이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녀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악덕 고용주가 이 노동자들에게 그냥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그냥 막 일을 죽도록 시키고, 협박해가지고 일시키고,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그 자녀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하면 아버지의 모든 그것을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 재벌 오너들이, 이 후계자 교육 시키는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해놓으면 자기가 일궈놓은 그 모든 것, 그것을 이 자녀 때에서 다, 날려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이 자녀를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왕가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왕으로 그렇게 지금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재벌 오너들의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정말 놀랍고도 또 막중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러한 그 이 약속된 상속들을 자녀들이 온전히 물려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이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본문,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12절.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게 정말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원한 자녀인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뭐가 조금 부족했지? 나는 이 부분을 그러면 좀, 이제 좀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저는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육신적인 삶을 고집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십시다.